다들 부모님한테서 뭘 물려받으셨어요? 저는 약간 곱슬머리랑, 술 마시면 얼굴 확 빨개지는 거요.
아, 네.
뭐 이런 신체적인 특징 말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평생 모으신 재산?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유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가 바로 한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듣는 분들도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완전 공감했어요. 초등학교 때 새학년 되면 꼭 하던 거 있잖아요. 그 가정환경 조사.
아, 네네. 기억나죠.
선생님이 자,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오, 저희 집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자랑스럽게 손 번쩍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하, 맞아요.
그러다 뭐 냉장고 있는 사람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숙연해지고 그랬죠.
맞아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중요했는지. 또 하나 단골 숙제가 가훈 적어오기였잖아요.
아, 맞아요. 가훈.
대부분 뭐 근면, 성실, 정직. 지금 생각하면 좀 뻔한 단어들이었죠.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 가훈이 그 집안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정신적 유산의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짚어주더라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TV나 냉장고 같은 물질적 유산이랑 가훈 같은 정신적 유산. 이 설교에서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첫째가 방금 말한 저 같은 곱슬머리, 신체적 유산이죠.
그렇죠. 그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냥 받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둘째가 부모님의 재산 같은 물질적 유산. 이것도 뭐 부모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요.
그런데 설교가 진짜 주목하는 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유산.
네.
이건 앞에 두 가지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해요. 유전자처럼 저절로 복제되지도 않고 돈처럼 통장에 딱 넣어줄 수도 없다는 거죠.
아.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가 안 받으면 그만이고 또 반대로 부모는 별로였는데 자녀가 갑자기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미스테리한 영역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통제 불가능하고 까다로워 보이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설교는 성경 속 인물 이삭의 살림을 뭐랄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그 비밀의 실마리를 찾아나갑니다.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요. 사실상 두 명의 슈퍼스타가 이야기를 쭉 이끌어갑니다.
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손자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야곱이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네, 설교에서도 그 분량을 딱 짚어주는데 창세기가 총 50장이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14장, 야곱 이야기는 무려 24개장에 걸쳐서 나와요.
엄청 가죠.
근데 그 사이에 낀 이삭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단 한 장, 26장에만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분량만 보면 거의 까메오 시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위대한 아버지와 비범한 아들 사이에 낀 평범한 2세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설교는 이삭에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대한 믿음의 산과 야곱이라는 또 다른 거인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라는 거죠.
아, 징검다리요. 그 표현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보통 징검다리는 주연이 아니잖아요. 그냥 건너가기 위한 수단, 스쳐 지나가는 역할인데.
맞아요.
자칫하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냥 기능적인 역할로만 축소되어 보일 위험은 없을까요? 그의 고유한 인생의 의미가 좀 묻히는 느낌도 들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설교는 그 기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역할이었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징검다리가 없으면 강 양쪽의 대륙이 아무리 광활해도 영원히 단절되잖아요.
아.
이삭이라는 징검다리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세대에서 끝나버리는 개인의 신앙에 머물렀을 거라는 거죠.
아, 그걸 가문의 유산으로 전환시킨 핵심 인물이 바로 이삭이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는 믿음의 1세대가 어떻게 2세대를 거쳐 3세대로 이뤄지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살아있는 매뉴얼 같은 인물인 셈이죠.
그 살아있는 매뉴얼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의 인생에 아버지가 겪었던 것과 완전 똑같은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흉년이죠.
아, 그렇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흉년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는 아주 척박한 곳이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공식과 같은 생존 해법이 있었어요. 바로 남쪽의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죠.
요즘으로 치면 뭐 기회의 땅 같은 곳이었겠네요. 거긴 나일강이 있으니 가뭄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물자와 자원이 풍부한 당대 최고의 선진국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주 확실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은 흉년을 만났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죠. 마치 아버지가 다니던 맛집을 아들도 당연하게 찾아가는 것처럼 이삭도 자연스럽게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나요. 아,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위기를 넘겼으니 나도 여기가 정답이겠지 하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따르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던 도중에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신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머무르라는 명령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설교에서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슈쿤의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데요.
네.
그냥 잠시 체류해라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정착해서 안식하며 살아라는 훨씬 더 깊고 영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와, 요즘 시대는 움직여라, 기회를 찾아 떠나라,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고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흉년이든 이 땅에 머무르라는 명령은 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굉장히 급진적인 요구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데이터와 경험이 고를 외치는데 혼자 스톱 사인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성공 경험까지도 이집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은 거죠. 이 망해가는 땅에 네 인생을 걸어라 라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와,
여기서 이삭은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신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갈등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버지도 저쪽으로 가서 성공했는데 왜 저는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십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따져 묻거나.
그렇죠. 최소한 며칠은 고민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삭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에요.
맞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너무나 간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뭐라고 나와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와,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가 누구와 상의하거나 조건을 달거나 토론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해요.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머무는 순종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네. 신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죠.
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땅에 말라붙고 우물이 마를 때도 이상하게 이삭이 판 우물에서는 물이 계속 솟아났다고 해요.
진짜요?
네. 흉년의 한복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설교에 따르면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양과 소떼는 계속 늘어나고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설교에 가장 중요한 질문, 거의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네.
이 모든 축복이 단지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둔 덕분이었을까? 아브라함 아들 프리미엄 같은 거였을까요?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건 그냥 물질적 유산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특혜에 불과했을 거라는 거죠.
아,
이것이 바로 신앙 유산의 본질을 꿰뚫는 지점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아버지 덕분이 아니라 이삭 스스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을 나의 신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그렇다면 아버지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분리되고 독립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즉 믿음의 개인화가 일어나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삭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흉년이라는 위기, 그리고 머무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던 그 사건이었던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서게 된 거죠.
아,
설교는 그 명확한 증거로 이삭이 그 사건 이후에 보여준 세 가지 일관된 삶의 패턴을 제시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패턴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생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해요.
아, 그 제단, 장막, 우물 패턴 말씀이시죠?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첫째, 어딜 가던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 이건 예배, 즉 삶의 최우선순위를 신에게 두었다는 상징적인 행동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단 옆에 장막을 쳤다. 장막은 집, 즉 일상의 공간을 의미하죠.
아.
예배의 공간을 먼저 정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꾸렸다는 뜻입니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물을 팠다. 우물은 당시 생존과 직결된 생업의 기반이었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삶이 일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완성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제단, 그리고 장막, 그리고 우물.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네. 설교는 이 순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관통하는 영적인 공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이런 삶을 어깨 너머로 보고 자랐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이 된 것은 그랄 아래서의 순종을 통해 신에 직접 체험한 이후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수동적으로 상속된 게 아니라 이삭 스스로의 결단과 체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체화된 겁니다.
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남겨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가축이나 금은 보화가 아니라 바로 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삶의 패턴 그 자체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삭은 그 패턴을 물려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현해냄으로써 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오늘날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통찰을 줍니다.
어떤 통찰이죠?
많은 부모들이 아, 내 자녀가 교회 좀 열심히 다녔으면, 믿음이 좀 더 좋아졌으면 하고 바라지만 신앙은 말로 가르치거나 억지로 주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먼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삶으로 그 패턴, 즉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유산은 없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말로 교회 가라고 100번 하는 것보다 부모가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게 더 강력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점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줘요.
아, 네.
3대에 걸쳐 아주 건강한 신앙 생활을 이어온 80대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그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일화가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어떻게 3대가 이렇게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할머니의 대답이 정말 단순했잖아요.
네, 뭐라고 하셨죠?
목사님, 별거 없어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우리 집에서는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함이라는 한 단어에 모든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요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집은 원래 그래 하는 자연스러운 문화, 즉 가풍이 된 거예요.
그 당연함이라는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사실 어떤 집안에서는 주말에 늦잠 자는 게 당연한 문화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집에서는 가족끼리 등산 가는 게 당연한 문화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 신앙의 유산이라는 건 거창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제단, 장막, 우물 패턴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할머니의 집안에서는 주일엔 교회 가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그게 바로 3대를 이어온 신앙의 비밀이었네요.
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파고들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우리가 물려받는 유산은 여러 가지지만 신체적, 물질적 유산과는 달리 신앙의 유산은 결코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역동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앞선 세대가 삶으로 보여준 믿음의 패턴을 다음 세대가 자신만의 위기 속에서 직접 겪어내고, 아,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답이구나 라고 결단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랐다면 오히려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똑같은 위기 앞에서 아버지의 실수가 아닌 자신만의 순종을 선택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을 이삭의 신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자신만의 유산을 창조해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종교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무엇을 물려받았고 또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영적인 패턴을 물려받아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의 패턴을 만들고 있는가? 나의 예배와 일상, 그리고 일터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유산으로 남겨진다면 그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라하게 될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